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인사 좀 하십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대답에 자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정도로 참 빠르죠.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파도가 쫙 밀려갔다가 맨 끝에 잠깐 서죠. 그리고 다시 내게로 옵니다. 그 잠깐 정점에 설 때의 순간이 인생이다. 그만큼 짧다는 얘기겠죠. 정말 짧습니다.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의 속도는 정비례한다 그래요. 20대 때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20km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40대 때는 한 40km 속도가 나요. 근데 70, 80이 넘어가면 시속 7, 80km의 속도가 나요. 벌써 70이야?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뭐 그때 대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머뭇거릴 여유도 없고 우왕좌왕할 시간도 없고 또 미워할 겨를도 없습니다. 죽도록 사랑만 하십시오. 아멘. 네. 한 해 돌아보면 뭐 남은 거 없는 것 같고 참 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옆구리는 쓸쓸하고 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면 좌절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성실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끝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고집스러움이 그분의 사랑이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은 결산할 때 이 결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섬찟하죠. 섬찟해요. 그리고 또 결산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열매라는 시선으로 우리의 관심을 모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본문이니만큼 또 오해도 많아요. 해서 그 들었던 오해를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날에 주시는 새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14절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첫 절인데 또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는 것 같아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 자 잠깐 볼까요? 재능이 뭡니까?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쓰여진 재능이라는 단어는 달란트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도 정확하게 다른 단어를 썼어요. 듀나민 또는 듀나미스 힘 역량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재능대로 맡겼다는 말은 은사나 탈란트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분량대로 맡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과중한 짐을 맡기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끔 인생의 숙제와 짐을 맡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5학년짜리한테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대학생들이나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시험만을, 인생의 과제만을 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분복과 역량대로 뭘 맡겼어요. 뭘 맡겼죠? 성경에 보니까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뭐를 맡겼습니까? 달란트. 여기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면 전체 본문의 시선과 시각이 비틀려져요. 해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사실은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이 파생된 것은 맞아요. 또 그 탤런트라는 말이 탈란툼이라는 라틴 말에서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말은 그런 재능, 은사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뭘까요? 정확하게 여기서는 말 그대로 돈을 얘기합니다. 돈이에요, 돈. 그 당시 쓰여졌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다섯 달란트가 뭘까? 그래서 여기에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다가는 전체 해석이 뭉그러져요. 비틀려져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돈을 맡겼어요. 왜 맡겼느냐? 장사하라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하죠? 자, 드디어 이제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 결산의 시간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 번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산하면 참 무겁죠. 그리고 부담도 되고. 우리가 1년 365일을 정해서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매듭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유익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매듭의 시간을 1년에 한 차례씩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사실상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왜? 먼 훗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결산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겠죠. 자, 이제 보십시다. 20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칭찬입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주인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칭찬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사람 22절 제가 읽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어떻게 칭찬하는가 보십시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앞을 보실까? 좀 멈췄다 갑시다. 두 달란트 맡았던 자와 다섯 달란트 맡았던 자가 결산의 시간이 와서 주인에게 결산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남긴 결과물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섯은 다섯을 남겼고 둘은 둘을 남겼어요. 근데 결과물이 말하자면 열매가 달라요. 둘과 다섯으로 달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의 칭찬과 평가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정확히 같습니다.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와서 내 즐거움에 뭐하라?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도,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도 이 칭찬은 똑같았어요. 근데 결과는, 열매는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주인의 관심은 두 개를 남겼니, 다섯 개를 남겼니 관심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 방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생각했다면 다섯 달란트 남긴 종한테는, 와, 대박, 너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애썼네. 칭찬이 아닌 건 아닌데 뭐 그 정도로 칭찬을, 차별을 두었을 것 같아요. 차별을. 그런데 칭찬은 똑같았어요. 결과가 달랐는데. 이런 걸로 봐서 이 주인의 관심은 얼마를 남겼느냐 관심보다는 다른데 관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좀 유보합시다.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결론을 좀 유보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좀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성경 보세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앞을 보실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한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까? 예. 한 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맞죠? 장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원금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장사를 왜 안 했을까요? 여기 두려워 그랬어요. 두려워.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워서 원금을 장사를 하지 못하고 땅에다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을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원금을 까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같은 방식으로 두 사람에게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두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몰랐을까요? 바본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장사하는 사람치고 다 남아요? 내 주변에도 보면 장사했다가 문 닫고 말아먹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장사하실 때 잘 망하시더라고요. 장사하면 무조건 남아요? 가게를 문 닫고 손해보는 리스크를 반드시 생각해요. 그러면 두 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런 염려가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했어요. 근데 이 종은 장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 주인의 책망을 두려워서. 근데 주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24절에 이르네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종은 주인을 정확히 아는 겁니까? 잘못 아는 겁니까?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을 몰랐어요. 자, 오늘 본문이 서서히 드러내고자 하는 관심과 초점이 여기 있어요.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았던 종은 장사하면 손해볼 걸 염두 안 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거 염두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장사했어요. 누구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까? 주인의 의도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그 책임을 절대 묻지 않을 것이라는, 주인이 어떤 분인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성경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금을 장사하지도 않고 도로 갖고 온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맞아 보자고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봤다, 잘못 봤다. 잘못 봤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네가 잘못 봤구나. 야단을 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원금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장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종을 향해서 마지막 성경 기자가 내린 준엄한 평가가 뭐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무익한 종.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모드입니까? 심판 모드예요. 성경에 심판과 구원을 설명할 때 심판받는 자들이 가는 길목의 묘사를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지 않아요?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어쨌든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손해에 끼친 건 아니잖아요. 글쎄, 얼마를 남긴 게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의 지금 집요하게 파고드는 관심은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거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종을 향해서 첫째,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퀴즈 냅니다. 퀴즈. 나무 밑에 스님이 열 분 쉬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열중 쉬어라 그럽니다. 응? 조는 사람 잠 깨라고. 자, 내가 묻고 싶은 퀴즈는 다른 데 있어요. 무익한 종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유익한 종이에요. 그러면 이 원금을 장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다면 남겨 가지고 온 두 종을 뭐라 그래야 맞습니까? 그렇지. 유익한 종이라 그래야 대치구도가 되죠. 그래야 맞아요. 근데 성경에 어딜 씻고 봐도 유익한 종이라고 그들을 칭찬한 대목이 없어요. 무슨 종이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익한 종의 반대 개념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충성된 종이라고요.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개념은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태도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태도가 갖는 개념은 열매예요? 관계예요? 관계죠. 즉 오늘 이 본문이 완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 원금을 장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종이 주인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슬피 울며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이를 갈미 있으라고요. 이 이야기는 천국을 설명하다가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주인을 아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열매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견고하게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저 봐야 될 놓치고 지나간 본문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만 같이 읽습니다. 전체 시작. 자, 잠깐 앞으로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산동네 살았어요. 그 산동네 언덕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온 식구가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어머님이 교회를 갔다가 오셨어요.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왜요? 야,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 부자는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쪼그라들게 되고 있는 것 맞아도 다 틀리게 된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에 나타나는 폐해인 양극화 현상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죠. 그거를 설명하기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 본문을 그런 설명으로 대입시켜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져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쪽에 메시지가 있질 않죠. 이 본문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위해서 성경 한 군데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여기 나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절묘하게 아까 29절과 똑같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고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대요. 아까 그 29절의 맥락과 굉장히 유사한 구절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여길 보세요. 이 나무가 지금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경작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포도나무에 지금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비유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여기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지 끝에 뭐가 맺혀져 있죠?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자, 근데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져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절대 조건절이 하나 있어요. 절대 조건절이. 뭘까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상식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상식이에요. 절대 조건이에요. 천하 금은 보석을 해다박은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또 가수원을 하시는 분들 경험을 얘기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가지는 가짜 가지가 있어요. 죽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는 척은 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농부가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죠. 철마다 때가 되면 돌아다니면서 길다란 가위로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 또는 절지 작업을 해요. 이 쓸데없이 죽어 있는 가지인 척하고 붙어 있는,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생명이 없어요.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쳐버려요. 다 제거해버립니다. 왜? 양분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 끝에 전달이 되어 열매를 더 온전하게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쓸데없는 불필요한 흉내만 내고 있는 죽은 가지는 쳐버립니다. 이걸 절지 작업이라 그러죠. 가지치기라 그러죠. 그 얘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애용했던 성경 구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뭐만 확인하면 돼요? 제대로 옳게 견고히 단단히 꼭 붙어있는가만 확인하면 나무 끝에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겁니까? 이거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맞죠?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뛰두르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모두 열매를 맺읍시다. 이거 골기대회 안 해도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정상적인 양분을 먹고 정상적으로 견고히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라고요. 자, 4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가지가 매일매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입니까? 가지가 나무인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는가의 점검입니까? 제대로 붙어 있는가의 점검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양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때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거라고요? 저절로 맺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분위기가 거꾸로 신앙생활을 강조당해 왔어요. 여러분, 봉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사랑에 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온 인생을 기뻐서 미쳐서 올인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선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아요? 후자가 맞죠. 사랑하면 장미꽃송이를 들고 대문 앞에서 밤을 세울 수 있는 열정이 생산이 된다고요. 여러분, 대문 앞에 밤을 세고 장미꽃송이를 들고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거꾸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많은 폐해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속성은 어느 날 한번 예수님과 심장이 부딪히듯 쪼릿한 충격이 사랑의 불꽃이 튀면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직장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직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미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99대 1도 없어요. 사랑은 0% 아니면 100%예요. 사랑은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대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때, 거기에 실패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주인을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원금을 땅속에다가 묻어뒀다가 가지고 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 알매 문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종,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왔던 종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누구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나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알미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각오하고 장사한 거예요. 장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사하라는 말이. 지금 이 일이 주인의 부재 기간에 발생한 일이라고요. 주인의 부재 기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신랑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신랑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그분의 신부로서 한번 그분과 사랑에 밀어가 기억된 흔적을 가진 그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랑이 다시 오실 그 결산의 때를 맞추어서 이제 장사를 해야 돼요. 이 장사라는 말은 열매를 얼마나 남겼느냐 보다도 신랑이 가실 때 우리에게 남기고 간 삶의 과제를 얘기합니다. 신부로서의 수업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분이 무슨 부탁을 하셨나? 그분의 관심은 뭐였지? 이게 전부 뭐예요? 장사를 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신부로서 단장을 하며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있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 섬겼던 손등에 상은이 있는가? 이게 전부 우리 신랑이 좋아하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기고 간 부탁이었어요.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신부가 신랑 오실 시간에 모든 관심을 올인해서 초점을 맞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장사하는 인생이에요. 누가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 신랑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붙든 자만이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지 아니할까? 열매를 맺지 아니할까? 그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손해보았던 거, 눈물 겨웠던 거, 박탈되었던 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됐던 현장들, 그 상처들을 끌어안고 우리 신랑 오시기만 해봐라. 우리 신랑 곧 오신다. 이게 뭐예요? 장사하는 삶이에요. 꼭 꽃길로 우리 앞길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지개 빛깔로만 우리 앞길에 약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신랑의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가 장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름하면서 결산해야 될 각오입니다. 주님인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까지 쫓아가셔서 뿌옇게 동토오는 바닷가에 텅 빈 그물을 들고 올라오는 제자를 보고서 아이고 꼬라지 좋다. 넌 나 욕하고 가더니 그래 그 꼴이냐 그랬나요? 한 가지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다시 묻습니다. 정말 지금도 나 사랑하니?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날 보고 얘기해. 지금도 날 사랑하니? 한 가지만 물었어요. 너 날 사랑하느냐? 왜 그랬느냐? 남긴 거 이 꼬라지가 뭐냐?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런 데는 우리 주님도 관심이 없어요. 둘 남겼냐 하나 남겼냐 관심 없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죽어나오기는 다가오는 새해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이 땅에 남기고 부탁하고 간 그 장사라 명하신 그분의 과제 앞에 덜덜 떨면서 감격 속에 사랑에 매여 헌신하고 사랑에 매여 순교하고 사랑에 매여 선교하고 사랑에 매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찬양하죠.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시간 눈을 감은 채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마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손에 가진 것 없고 남긴 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중심하시죠.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날 새 은혜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에 매여서 선교하고 매여서 헌신하고 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매여 장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